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지상생애 마지막 주간에 대한 말씀 중에 몇몇 사건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에 천연계 이적만 살펴보았습니다. 병 고친 것, 귀신 쫓아낸 것, 죽은 자 살린 것의 복음적 의미를 살필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이적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 마귀를 정복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이적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만찬 잡수실 때의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강렬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번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관점이 같다, 보는 관점이 기록 관점이 같다는 뜻이죠. 이 공관 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공중 봉사하신 것이 갈릴리 지방에서 1년 동안만 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중 봉사하신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중봉사하시는 기간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유월절을 맞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3번 이상 맞았으니 3년이 지나간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인데 그것이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봉사를 3년 반 동안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공중봉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하여 준비된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컸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피면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높은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마태 20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의 욕심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선생님 없이 선생 예수께서 맡긴 일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인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교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1년 전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오병이어의 표적과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말씀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드러내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일을 인하여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음모를 마음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웅성거리도록 암시한 것은 충동한 것은 가룟유다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움직임의 한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었을 것은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이 유대 임금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유대 임금 되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사건이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떡과 생선으로 배를 불린 군중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 있는 선생님이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이 꼼짝 못할 것을 가룟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무산시킨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설교하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가룟유다는 대단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을 궁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자칭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가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고 하셨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에서 잘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설교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좀 잘못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들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16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3절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살피시면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시 보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영생은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교훈을 받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에 분명히 강조하며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것은 1년 전에 5,000명을 먹이실 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과 함께 기념으로 제정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실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예수님이 곧 임금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고 그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기로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이 섬기는 도리라는 것을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찬 잡수실 때였는지 아닌지 학자들 사이에 말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이 저녁 만찬이 유월절 전에 잡수신 것이라는 의미로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저녁 잡수던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의 몫이었지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소파 비슷한 좌석에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좌석 오른편 사람의 가슴에 기대기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고이고 있는 왼팔을 빼면 그대로 오른편에 앉은 사람 가슴에 머리가 닿는 자세입니다. 만찬 자리에 앉은 요한의 자세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성경에 나타난 사실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그것은 이태리식 테이블에 앉은 모습이지요.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식탁에서 만찬을 잡수셨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우면 발은 소파 밖으로 나옵니다. 종들은 식탁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앉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 중 한 사람도 일어나 자기가 발을 씻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한 것이 고작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그들이 장관들이 될 것이며 식탁에서 발을 씻기는 종들을 두고 느긋하게 살아갈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종의 봉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그런 헛된 꿈을 깨우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고집을 부릴 때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우리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과 상관없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진정한 마음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구절 말씀이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기를 바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들, 그것은 어떤 상태를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워진 발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손길에 맡겨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루 동안 결코 죄를 지은 일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손에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보혈로 씻어서 옷을 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다는 말이죠. 섬기는 삶은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아,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서로 발 씻기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봉사하는 삶을 실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만찬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서로 발을 씻기는 예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지요. 예수께서 행한 것처럼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교회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이행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르는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예식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니까요 말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 주는 예식이고 발 씻는 예식은 예수님의 낮추심을 가르쳐 주는 예식입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 만찬을 다시 이어가시는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발을 씻기시고 이제는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이 팔리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뛴 얼굴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했네요. 개역판에는 주여 내니까 라고 번역해서 가룟유다의 질문까지 읽고 예수님의 대답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었는데 개정판은 바르게 번역되어서 오해를 없앴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요한에게 누가 팔려고 하는 자인지 알아보라고 머리짓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조각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라고 대답하시고 가룟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십니다. 어쩌면 요한이 알았을까요? 기록에 나타난 상태를 보면 눈치챈 것 같지 않거든요. 유월절 잔치에서 주인이 떡을 떼어 찍어주는 것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떡 조각을 받은 다음에 그냥 방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참 많은 암시를 주는 기록입니다. 만찬을 저녁에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밖에 나가면 당연히 밤이죠. 그런데 가룟유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가룟유다는 빛을 떠나 어두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가고 있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선생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는 속으로 자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선생님을 반드시 왕으로 옹립하려는 수단이지 진심으로 선생님을 배반하여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제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불 왕이 되시고 그들은 괜히 돈만 잃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서 나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룟유다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지요. 때때로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 도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가룟유다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나간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께서 홀로 지셔야 할 짐이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는 길인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제자들이 함께 할수 없는 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하여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새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계명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분명하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도 서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마음으로 서로를 살려주는 사랑을 할때 새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뜻을 잘 알아서 그의 편지서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수행하는 것임을 가르쳤지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턱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참 생명을 얻게 하려는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신성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3절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곧 부활로 드러낸 영생의 생명을 줄이는 것이 아닌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살신성인하는 사랑, 아주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러 나갈 것이며 전도하는 중에 순교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하라는 도리, 곧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비가 내린 밤에 친히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사랑과 봉사의 본을 부여주시고 이제 십자가로 사랑의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이 올바르게 감당하였고 그 결과로 애청자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사랑이나 혹은 감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정신을 나타내는 사랑이 바로 참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계명의 사랑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신이 없는 그냥 도덕적 사랑이나 감정적 사랑은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 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선교하는 중에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고, 오늘 우리들도 이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청자들이나 저나 이런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능력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사랑, 참 생명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생명을 주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복음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